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인데요.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서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순환 기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18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요한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판받는 것, 그 죄명,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요한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8장을 또 읽노라면 그 앞에 부분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였고 또 예수님의 고별 기도였죠. 그리고 뒤에 이제 19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18장을 쭉 묵상하노라면 이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18장의 본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이 담대한 마음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의 기도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한 마음들. 또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담대한 마음은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담대함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당당합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나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치의 굽힘이 없이 당당하게 참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당함 또 이면에 뭐가 있을까,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8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유다가 이 군대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마저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만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던 이 회중들 같은 경우도 이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는 이 사람들만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18장에서 예수님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외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요한의 마음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18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 고별기도가 시작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의 어떤 마음들은 참 비장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때는 참 비장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18장이 이르러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 봐야 되고 또 19장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록해야 되는 이 요한의 마음은 참 무거웠겠다. 그러면서 이 18장의 기록을 요한이 쭉 써내려온 것이 아니라 눈물을 훔쳐가면서 적고 적지 않았을까라는 이 성경에 대한 상상력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6절과 마가복음 14장 50절이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 또한 예수님께 체포되고 나서 요한도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하고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이 저택에 좀 들여보내준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 현장에서 빌라도가 너네 유월절 규례대로 내가 한 사람 풀어줄 테니까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많은 회중들이 예수 풀어주지 말고 바나바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이 회중의 그 큰 소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19장에 가보게 되면 25절에서 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대로 어머니를 좀 이렇게 보살펴달라라는 이 요청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18장을 쭉 기록해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신의 모습들 안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신문받으시는 과정과 십자가의 이 죽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 18장의 기록을 쭉 써내려갈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갔던 요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한 달락 좀 살펴봤고요. 오늘 새벽은 이제 새벽 그 한 구절 묵상의 이 본문에 따라서 마지막 빌라도의 이 재판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도의 재판은 28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33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묵상은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묻는 거죠. 내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왔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왕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진리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다 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8절에서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묻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또 빌라도가 그거를 청취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고, 묻고 나서 다른 이제 번역본이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묻고 나서 바로 빌라도는 회중에게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죄하다,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지만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이 재판에 대해서 빨리 회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빌라도가 묻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묻지만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건 나는 진리 위에 태어났고 정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이 말할 수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내에서 난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또 예수님 대답한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죠.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걸 받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진리에서 묻는다면 이 진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어제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이 해방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가보면 요한 서신서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요한이 설명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서 보면 진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2서 1장 4절에서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빌라도는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아냥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좀 거대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면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정말 자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성을 내 안에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러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고 또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서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으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는 배처럼 향방을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처럼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이 적었고 환경 속에 넘어졌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그 무너지는 마음과 하나님 그러한 현실을 부둥켜 안고 신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신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신음하는 성도를 주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단히 나아갔을 때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갖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내 안에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자리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 아뢰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전히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으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동안 그 말씀을 알았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부역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